VOA 세계뉴스입니다. 타이완의 라이칭도 부총통은 15일 파라과이 방문길에 미국을 경유한 것에 대해 중국이 군사 조치를 한다면 선거 개입 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 부총통은 이날 파라과이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미국 경유는 일상적인 일이라며 중국이 이를 타이완을 위협하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은 내년에 실시되는 총선을 앞두고 중국이 부총통의 미국 경유를 문제 삼아 군사활동을 확대하면서 타이완 유권자들을 위협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이 부총통은 산티아고 페냐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에 축하 사절로 참석하기 위해 파라과이를 방문하는 길에 뉴욕을 경유했으며 16일 귀국길에는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미국에서 미국 경유에서 미국 관리와의 회동 일정은 잡혀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타이완 관리들이 어떤 형태로든 미국을 방문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히며 분리주의자인 라이 부총통은 문제야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중국의 승인을 얻지 못해 이스라엘 반도체 제조업체 타워 반도체사 인수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인텔은 16일 인수 합병 계약에 필요한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을 수 없어 이번 인수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텔의 타워 반도체 인수는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여러 규제 당국의 승인이 필요했으나 중국은 거래 마감일인 15일까지 거래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2월 인텔은 54억 달러의 타워 반도체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텔과 타워 반도체는 이날 상호 협의로 합의로 이번 거래를 파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이 불발됨에 따라 타워 반도체에 3억 5,300만 달러의 위약금을 지불한다고 인텔이 밝혔습니다. 두 기업의 거래가 불발된 것은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 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 자본의 중국 직접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러시아에 대한 무기 드론 판매를 중단하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이 16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란 관계자 등 이 문제의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미국이 이란과의 광범위한 구두 협상의 일환으로 러시아의 드론과 부품 판매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이란으로부터 공급받은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란 관리는 이란 정부가 러시아의 해당 무기를 전장에 배치하지 말라고 거듭 요청했으나 미국은 더 구체적인 조치를 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양국의 이런 대화는 최근 수감자 교환 협상이 타결된 것과 함께 이루어져 왔다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지난주 10일 미국과 이란은 이란 자산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수감자 석방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서 15일 군벌 간 무력 충돌로 27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다고 현지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양측의 이날 충돌은 올 들어 가장 치열한 교전으로 당국은 사망자와 부상자 전투원 외에 민간인도 포함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충돌은 트리폴리 미티카 공항을 장악한 주요 군벌 세력인 특수 억제군 SDF가 444여단의 마흐무드 함자 여단장을 구금하자 444여단 대원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교전은 특수억제군이 함자 여단장을 석방한 뒤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리비아의 임시통합정부를 지지하는 특수억제군과 444여단은 현지 가장 강력한 군벌 세력입니다. 러시아가 흑해 공무협정에서 탈퇴하고 흑해 봉쇄에 나선 이후 처음으로 민간 선박이 흑해의 우크라이나 항구에서 출항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16일 오전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항에서 컨테이너 선박이 인도주의 통로를 이용해 흑해에서 출항했다며 이 통로는 러시아가 봉쇄한 우크라이나 항만을 오가는 상선의 새로운 임시 통로라고 밝혔습니다. 올렉산드르 쿠브라우크루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이날 사회연결망 서비스북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첫 번째 선박이 오데사항을 오가는 상선을 위한 임시 통로를 이용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장량.
출발 뉴스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목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다가오는 미한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회의가 다른 나라의 전략적 안전을 해친다는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미한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확장 억제와 관련해 미한일 사이 별도의 협의도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고 곳에 따라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3도, 최고는 25도에서 3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8일로 예정된 미한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상 간 만남을 계기로 고위급 등 다양한 직급에서의 관여가 더 정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15일 일본과 한국이 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apan and South Korea are core allies, not just in the region, but around the world.
블링컨 장관은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오는 18일로 예정된 미한일 정상회담의 의미를 설명하며 3국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국민과 지역, 세계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국 협력은 선의를 위한 힘의 배가라며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약속을 더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3국 협력이 우리의 공동가치를 진전시키고 주권과 독립, 영토 보전과 같은 유엔 헌장의 원칙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며 기회와 번영도 더욱 확대하게 만든다고 블링컨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 지역과 세계가 지정학적 경쟁과 기후위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 핵 도발로 인해 시험받고 있는 시점에 개최된다고 말했습니다.
This summit comes at a moment when our region and the world are being tested by geopolitical competition.
그러면서 우리의 강화된 관여는 동맹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연결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2015년 이후 처음으로 해외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하는 역사적인 회담을 주최하는 이유라며 이번 회담이 3국 정상 간 첫 단독 정상회의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That's why President Biden is hosting this historic meeting. The first time foreign leaders have visited Camp David since 2015.
이어 3국 정상은 물리적인 안보 및 경제 안보, 인도적 지원에서 개발 금융과 글로벌 보건, 핵심 첨단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동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Over the years, we have moved from addressing difficult and sensitive issues of history.
또한 우리는 수년에 걸쳐 어렵고 민감한 역사 문제에서 점점 더 야심차고 긍정적인 의제를 다루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며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상황에서 이처럼 성장하는 파트너십은 모두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이날 블링컨 장관은 모두 발언이 끝난 후 이번 정상회의에서 중국 북한 문제가 얼마나 논의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블링컨 장관은 자신이 부장관으로 재직했던 약 8년 전과 비교할 때 3국 간 협력은 한일 역사 문제 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것과 북한 문제에 집중하는 것에서 훨씬 더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는 것으로 발전해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물론 북한의 끝없는 도발적 행동을 고려할 때 북한 문제에 계속 초점을 맞추겠지만 동시에 공동의 비전을 진전시키는 데에도 더 광범위하게 그렇게 할 것이라며 그 비전은 앞서 말한 대로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회복력 있고 안전하게 연결된 인도 태평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hat's evolved over the last now 8 years or so going back.
그러면서 따라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를 포함한 안보 문제뿐 아니라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신흥 기술 활용, 인적 교류 확대와 같은 긍정적인 의제를 광범위하게 다루는 구체적인 계획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따라서 어느 한 가지 의제가 두드러지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물론 양자동맹과 3국이 함께하는 일의 핵심은 안보라고 블링컨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한일 정상회의가 정례화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즉답 대신 이번 정상회의에서 예상할 수 있는 건 3국 협력이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화되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다양한 직급과 정부 고위급의 정례회의가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So on the trilateral cooperation, I think what you can expect to see coming out of this summit is collaboration on a trilateral.
또한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처리수를 방류하려는 계획이 한국 측을 자극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일본의 계획에 만족하고 있다며 이는 안전하고 국제 표준, 특히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핵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방류 계획과 관련해 IAEA와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왔고 과학에 기반하고 투명한 과정을 수행해왔다며 이는 우리가 만족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박진 한국 외교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화상회담을 갖고 미한일 정상회의 의제를 점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3국 장관은 이번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성공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3국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핵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미일 간 빈틈없는 공조를 재확인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포함한 영내외 주요 정세에 관해서도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보도자료에서 3국 장관은 현재 3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짐에 따라 북한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영내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 미국, 한국 간 3자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재아입니다.
미 국무부가 미한일 정상회의가 다른 나라의 전략적 안전을 해치는 행동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18일로 예정된 미한일 정상회의를 도발적이거나 긴장을 조성하기 위한 어떤 조치나 시도로 볼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의에 대해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There is no reason to view this summit as a provocative or any kind of step or effort to incite tensions.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의는 3국의 상호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여러 분야에 대한 파트너십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파텔 부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왕원빈 대변인은 앞서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한일 정상회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중국은 관련 국가가 각종 소집단을 만드는 것에 반대하고 대립을 격화하는 것에 반대하며 다른 나라의 전략적 안전을 해치는 행동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도 자국 전문가의 주장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미국의 한국, 일본과 군사협력 강화는 아시아 지역의 작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게 될 움직임에 전 세계가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파텔 부대변인은 이번 정상회의는 자유롭고 개방된 태평양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국가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사람과 상품이 적절하게 이동할 수 있고 각국이 강압으로부터 자유롭고 스스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상호 연결된 세계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국가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주말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들이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곳에서도 더 많은 발표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또한 중국과 관련해 우리의 접근 방식은 처음부터 일관돼 왔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접근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Our approach to the PRC has been consistent from the beginning.
파텔 부대변인은 우리는 갈등이나 대립,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중국과의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각국의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각국의 미국과 파트너십이 어떤 모습일지 자유롭고 개방된 세계와 인도태평양에서 공유된 비전이 어떤 모습일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에서는 두 나라가 각자의 양자 관계에 대해 말하도록 하겠다면서도 미국의 입장에선 한국과 일본이 협력을 심화하는 것을 분명히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한 간 핵협의 그룹의 3자 확대 가능성에 대해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가 열리고 거기서 나올 결과물이나 발표에 대해 정상들이 말하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번 정상회의가 역내 파트너인 한국, 일본과의 협력을 심화,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발언을 상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이어 이번 미한일 정상회의가 북한을 자극해 잦은 월북항 킹 이병의 안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가설적인 질문에 대해선 추측하고 싶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It's a little bit of a hypothetical. I'm just not going to speculate on that.
또한 킹 이병의 상황에 대해선 새롭게 업데이트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재적인 도발적 행동을 비롯해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무책임하고 무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북한의 잠재적 활동은 이러한 3국 협력이 중요한 이유와 미한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하는 이유를 말해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파텔 부대변인은 북러 군사협력이 누구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러시아 국방장관의 발언도 반박했습니다.
Concerned about the PRC's continued alignment with Russia.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군사적 지원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쇼이구 국방장관이 러시아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 러시아에 더 많은 군수품을 판매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과 이런 종류의 군사협력을 확대하려 한다는 정보에 주목할 것이라면서 북러 간 안보협력이나 무기 거래는 일련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확실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이날 열린 11차 모스크바 국제안보회의에서 최근 자신의 방북과 관련해 군사협력 발전은 양국 국민의 핵심 이익에 부응하며 어느 누구에게 어떤 위협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AP통신 등은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방부는 한국,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을 강조하며 역내 안정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는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브리나 신 국방부 부대변인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쟁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신 부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과 더불어 한국, 일본에 대한 방위와 역내 안정을 보장하려는 우리의 공약에 대해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고 답했습니다.
So we've been very clear about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 And we've been very clear in our defense.
이어 우리는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해서 한국, 일본과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악감정을 품고 있지 않다며 대신 파트너와 협력하는 가운데 남북 대화와 관여를 지지한다고 싱 부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11일과 12일 주요 군수공장을 방문한 뒤 그 어떤 전쟁에도 대처할 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확고한 준비태세를 철저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북러 협력이 주변국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최근 발언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는 물론 북한이나 그 어떤 국가가 러시아에 제공하는 모든 원조는 부당하고 명분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Of course, any aid that North Korea or any country gives to Russia is continuing an unjust and unprovoked.
이어 우리는 러시아를 지원하고자 하는 다른 나라들에게 매우 분명히 우리의 입장과 우려를 밝혔다며 이는 우리가 그들이 단념하길 원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필요한 만큼 계속될 것이란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쇼이구 장관은 15일 모스크바 국제안보회의에서 북한과의 군사협력 발전은 양국 국민의 핵심 이익에 부응하고 어느 누구에게 어떤 위협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18일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이 제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중국과 관련해 어느 수준의 공조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한일 간 세부적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안보 문제와 관련한 많은 부분에서 공통되고 일치된 협력의 틀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문제에 대한 미사일 정보 공유 등 한 차원 높은 수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3국 간 이견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개별 국가의 최우선 고려 사항에서 다소 차이를 보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부보좌관은 15일 VOA와의 화상통화에서 영내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대응은 미한일 3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다소 다른 접근법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hey'll be more specific and they'll be somewhat differentiated on Russia and China.
미국의 경우 중국과 러시아 문제에 대해 한국, 일본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겠지만 일본의 경우 러시아와 2차 세계대전 이후 아직 평화조약을 맺지 않았고 러시아와 영유권 다툼이 있으며 한국의 경우에는 대중무역 의존도가 일본보다 높아 대응셈법이 다소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미묘한 차이를 인식하고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숙제가 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1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과 중국을 포함한 영내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미한일 3국 간 동맹 수준의 방위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고 지적했습니다.
Well, I think the U.S. wants to strengthen trilateral cooperation against.
다만 이러한 계획은 향후 한일 관계가 더 개선되는 추가적 조치가 동반돼야 가능한 것이라면서 현 단계에서 이와 관련해 완벽한 조율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 갈등이 있을 경우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약속을 할 준비가 아직 돼 있지 않으며 일본은 한국과 북한 간 갈등 시 한국을 도울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미한일 3국 협력을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간 협력체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일명 동아시아판 나토 출범을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점을 미국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최소한 북한이나 중국의 위협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미한일 3국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정례적 협의 창구나 합의를 구축하는 선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하기 위해 조율 중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어 한국 석좌도 중국 문제에 대한 3국 간 이견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대중관계에서 다른 두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문제에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한국은 반도체 수출의 4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대규모 생산시설을 중국에 두고 있는 기업들도 많아 미중 경쟁의 중심에서 쉽게 미국에 동조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뒤따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일본의 경우에도 대중 경제관계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려는 미국의 접근 방식을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동맹국을 해당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지와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은 미국이 공급망 등 경제 분야에서 동맹국과 협의하고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고 싶어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이날 VOA와의 화상통화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과 경제 문제, 중국과 관련해 부과된 일부 법안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알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South Korea will look for a little clarity on trade and economic issues with the United States.
아울러 중국의 군사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중국에 제공하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하다면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런 문제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이 이번 3국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담기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세 나라 모두 자신들의 국익에 따라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공동성명에 중국을 언급하는 데 매우 신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that all three countries will have different responses to China.
그러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에서는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한다는 정도의 문구는 공동성명에 담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조정관도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이 공동성명에 직접 명시되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 모두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서 중국에 대한 직접적 언급 없이 타이완 해협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선에서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일 간 세부적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 이번 미한일 정상회의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주도 아래 세 나라가 협력의 폭을 넓혀간다는 큰 틀에서는 한일 양국이 합의하고 있지만 한일 간 오랜 역사적 갈등으로 인한 양국 국민 간 이견은 쉽게 좁혀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사는 특히 최근 한일 양국 정상이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등으로 한국 국민들의 불안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정상회의에서 일련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n regards to contaminated water with Fukushima, there may be some mention of that. I wasn't thinking.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지지를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도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다소간 잠재울 수 있는 수준으로 언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미한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확장 억제와 관련해 미한일 사이 별도 협의에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일 외교장관들은 화상 협의를 갖고 정상회의 등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가진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확장 억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 미국, 일본 사이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있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16일 보도한 서면 인터뷰와 한국 대통령실이 배포한 국문 발언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미한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일 양국이 2010년부터 정례적 확장 억제 대화를 구축 가동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서면 자료를 내고 한국 정부는 미한 양자협의체인 핵협의그룹 NCG의 조기 정착과 논의 심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현재 3국 간 논의되고 있지 않으며 캠프 데이비드 3자 정상회의 의제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확장 억제 관련 3국 간 협의엔 열려있지만 NCG와는 별개라는 점을 확인한 겁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NCG에 일본이 들어오도록 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NCG는 NCG대로 한미 협의체는 그대로 굴러가고 한미일이 별도로 확장 억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열려있다. 그런 입장이 아닐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인터뷰에서 이번 미한일 정상회의가 북한의 위협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선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엔 반드시 대가가 따르며 북한 정권의 고립과 체제 위기만 심화할 것임을 북한이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등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부과하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를 엄격하고 철저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3국 외교장관의 화상 협의도 진행됐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5일 화상 협의를 갖고 3국 정상회의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는 미한일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성공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북핵과 북한 문제와 관련해 3국 간 빈틈없는 공조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포함한 영내외 주요 정세에 관해서도 협의했습니다. 3국 외교장관들은 정상회의 의제를 최종 점검하는 한편 정상회의가 내놓을 결과 문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한미일이 수시로 만났지만 단일 목적으로 캠프 데이비드에 3일이 만나는 건 역사상 최초고요. 캠프 데이비드라는 상징적 장소의 의미로 봤을 때 3일 만남뿐만이 아니라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는 어떤 그런 합의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내용을 조율하는 사전 협의로 보여져요.
이런 가운데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미한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군사적 결속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15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안보회의에서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국방부관이 대독한 연설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말 이른바 전승절을 계기로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의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이 만남들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 정치적 상황,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와 원칙을 전했고 아울러 국방 안보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과 전술 전략적 교류를 더욱 발전시켜 가자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강 국방상은 밝혔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긴밀한 군사협력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협력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중국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당연히 중국의 핵심 동맹국이긴 한데 러시아와의 관계를 조금 더 중국보다 앞서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최근에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고 쇼이구가 온 것 자체도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중국에게 좀 긴장감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 국방상은 또 연설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실패 인정과 군사적 대결 노선 철폐 전에 대화와 협상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언급함으로써 대서양과 아태 지역의 안보 문제의 연결고리를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나토를 세계 군사동맹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도 모스크바 국제안보회의에 참석해 중국 군대를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힘이라며 각국 군대와 안보협력 플랫폼을 공동으로 건설하고 글로벌 안보 수호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앞서 지난달 한반도 동해에서 해군과 공군 연합훈련을 했고 이달 초엔 양국 함대가 미국 알래스카 인근 해역까지 진출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모스크바 국제안보회의에서 북한과의 군사협력은 양국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주변국 등의 위협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성락 전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는 오는 미한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간 안보협력이 제도화, 구조화되는 새로운 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중 러도 맞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거는 북한, 러시아, 중국이 항상 경계해오던 것이고 그것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미국이 주도해서 지역에서 어떤 연대를 좀 더 공고히 하고 그 연대는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의 나토와 또 연계를 하기 때문에 글로벌한 차원의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그렇게 보는 거니까 그들 차원의 대응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게 상식적일 겁니다.
위 전 대사는 강 국방상의 모스크바 국제안보회의 연설 가운데 북러 간 전술 전략적 교류 발전을 언급한 데 대해 무기 거래는 물론 군사정보 교류, 나아가 연합 군사연습까지도 고려한 발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방부는 월북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2병이 망명 의사를 밝혔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아직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그의 귀환을 위해 계속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B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그러한 북한의 발표를 검증할 수 없다며 우리는 그의 안전한 귀환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방부의 최우선 순위는 킹 이병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고 이를 위해 모든 가용한 채널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킹 이병이 미군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을 품고 북한으로 넘어올 결심을 했다고 자백했다고 15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킹 이병이 북한이나 제3국에 망명할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조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킹 이병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킹 이병은 한국에서의 폭행 등으로 지난달 17일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미국으로 갈 예정이었지만 공항에서 달아난 뒤 다음 날 공동경비구역 현악 중 무단으로 월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킹 이병 사건과 관련 북한과의 소통 상황과 관련해 북한이 유엔군 사령부에 전화를 걸어왔지만 메시지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차원이었을 뿐 실질적인 진전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이 전쟁터에서 보급품 상자에 그린 그림이 70년 만에 한국에서 전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70살을 훨씬 넘긴 참전용사는 자신의 그림들이 한국 전쟁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쟁 참전 미군 병사 로저 스트링햄 씨가 1951년과 1952년 전쟁터에서 그린 그림 60여 점이 한국에서 전시됩니다. 오는 17일부터 낯선 친구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전쟁기념관에서 열리는 특별전에는 중공군과 전투를 벌이는 급박한 상황, 눈 쌓인 전장을 전우와 행진하는 모습을 담은 그림들과 함께 한국의 자연 풍경을 담은 그림들이 걸릴 예정입니다. 올해 93살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로저 스트링햄 씨는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전장에서 틈틈이 그린 자신의 그림들이 한국에서 전시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1950년 미국 캘리포니아 미술대학에 재학하며 화가를 꿈꾸던 중 한국전쟁에 참전한 스트링햄 씨는 화가였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전쟁 스케치가 60점을 훌쩍 넘겼고 이를 부모님이 고이 간직했다고 스트링햄 씨는 회고했습니다.
The drawings were done on a writing pad. That I got in a PX.
스트링햄 씨는 참혹한 전쟁터에서 그림 그리기가 여의치 않았다며 보급품 상자 위에 연필로 그린 그림을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에 동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림들이 한국 전쟁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링햄 씨는 전쟁에서 돌아온 후 물리학을 공부해 핵 물리학자가 됐습니다. 한국도 방문했고 그 발전상의 기적을 보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통일을 이루지 못한 한국의 비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아쉬워했습니다.
Well, as I said, Korea has had a very tragic history. And that tragedy.
스트링햄 씨 이번 특별전은 미국 민간단체 한국전쟁유협재단의 제안으로 성사됐습니다. 한국전쟁유협재단의 한종우 이사장은 14일 VOA에 작년에 우연히 스트링햄 씨로부터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어디에 보관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스트링햄 씨 얘기를 듣고 미한동맹 70주년을 기념해 한국전쟁기념관을 가장 적합한 장소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 그림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생각 끝에 전쟁기념관이 제일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2022년도에 제가 그 그림을 손수 받아서 직접 손으로 들고 가서 전쟁기념관에 기증을 했고 특별전시회는 한국의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이 특별전시회를 기획하고 이제 17일 날 오프닝을 하게 됩니다.
한 이사장은 한국전 참전 당시 전방지역을 순찰하는 위험한 임무를 맡았던 스트링햄 씨가 치열한 전투 모습뿐 아니라 전우회와 철의 삼각지대로 불리는 금화지역의 자연환경을 그림에 아름답게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우주군의 사상 첫 미한 연합훈련 참가는 북한 미사일 대응 강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미한연합훈련의 정상화가 앞으로 미한일 3국 간 연합훈련 실시 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점점 더 악화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주한미군과 한국군 간 연합태세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대규모 훈련이 치러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14일 VOA에 지난 2년간 미한 양국군이 2018년부터 있었던 훈련 연기 및 축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연합군의 준비태세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을지 프리덤실드 훈련은 연합준비태세의 훈련에 새로운 표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래식 포병과 보병, 기갑부대를 비롯해 사이버와 장거리 미사일 및 핵 공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북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전술과 작전, 전략적 수준에서 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앞서 주한미군은 13일,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을지 프리덤실드 연합 연습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한미군 공보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훈련은 안보 환경 내에서 다양한 위협을 반영하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연합 방어태세와 동맹 대응 능력을 강화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엄격한 훈련을 통해 미한 동맹은 한국을 방어하고 동북아의 안보와 안정을 증진할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훈련은 한국과 미국의 오랜 군사 파트너십과 헌신 및 지속적인 우정을 강조한다면서 영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으로서 미한 동맹의 역할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되며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실기동 훈련과 가상훈련 형식으로 진행되며 1부는 20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2부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각각 실시됩니다. 아울러 미한 양국은 이번 훈련 기간 동안 연합 통합 화력 훈련과 공군 쌍매 훈련 등을 비롯해 30여 건의 다양한 연합 야외 이동 훈련을 실시합니다. 과거 미한 연합 지휘소 훈련이 지난해부터 을지 프리덤 실드로 명칭이 바뀌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018년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정치적 이유로 취소되거나 축소돼 실시됐던 미한 연합 훈련을 4년 만에 재개하면서 대규모 훈련으로 치러진 바 있습니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올해 훈련에는 주한미군과 한국, 육해공군, 해병대뿐 아니라 미국 본토의 우주군도 사상 처음으로 연합훈련에 참가합니다. 주한미군 공보실은 미 우주군의 을지 프리덤실드 훈련 참가에 대해 다영역 작전, 예를 들면 우주와 지상, 공군, 해군, 사이버 영역, 인재전 분야 영역에서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루스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 우주군의 첫 훈련 참여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강화라는 상징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다양화되는 위협에 대응해 미군과 한국군 내에서도 관련 대응이 더욱 세분화되고 있으며 미 우주군 창설과 연합훈련 참여는 이 같은 변화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The U.S. is trying to recognize, you know, Kim Jong-un has hoped for a long time.
베넷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미사일 위치를 숨기는 등 미국의 타격수단에 대한 취약성을 피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면서 미국 우주군이 하는 일은 그 미사일이 어디에 있는지 또 김정은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군의 연합훈련 참여는 북한의 중대한 미사일 도발이나 제한적 공격이 있을 경우 미국과 한국이 관련 분야에서 좀 더 강력하고 의미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특히 미국 본토 우주군이 사상 처음으로 연합훈련에 참여하는 데 주목하며 과거 훈련에서 미 공군이 담당했던 역할을 우주군이 맡으면서 지휘 통제와 통합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베넷 선임연구원은 을지 프리덤 실드와 같은 대규모 연합훈련의 정상화가 향후 미한일 3국 간 연합훈련 실시 등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Korea has really a very limited number of airfields and ports.
현실적으로 제한된 수의 비행장과 항구를 갖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한반도 위기 상황 발생 시 일본의 군사시설을 거치지 않고는 미한 연합훈련 실시를 통해 마련해온 준비태세를 실전에 적용할 기회조차 갖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군사훈련이 펼쳐질수록 일본까지 참여한 3국 형태의 훈련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과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시 미국과 한국, 일본이 3국 연합군사훈련을 통해 전략과 물자, 이동, 병력 수용 능력에 대한 상시적 점검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국경문을 닫은 지 3년 7개월 만에 북한 신의지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잇는 압록강 철교를 통해 버스 행렬이 오간 것으로 포착됐다고 한국의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15분께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을 출발해 압록강 철교 건너 신의주에 도착한 버스 두 대가 11시 20분께 단둥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에 누가 타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북 소식통들은 이들 버스가 카자흐스탄에서 19에서 26일 열리는 국제 태권도 연맹 ITF 세계 선수권 대회와 연관됐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ITF를 통해 동구권 국가에 태권도를 보급, 우호관계를 유지해온 북한은 이번 세계 선수권에 100여 명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가 발생하자 2020년 1월 국경을 봉쇄하고 타국과의 인적 왕래를 전면 중단한 바 있습니다. 오는 18일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 제도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 메시지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도 관심사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18일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맞이합니다.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회동한 이후 약 3개월 만이며 특히 3국 정상 간의 사상 첫 단독 정상회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외국 정상을 초대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에서는 미한, 한일 등 양자간 회담을 통해 상호 현안을 논의하는 방안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은 앞서 이번 정상회의가 3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축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president's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hosting this trilateral discussion. This is an important trilateral relationship.
이번 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는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입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4발을 비롯해 올해만 2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제한을 유지하면서 북한이 대화를 거부한 채 도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선 동맹에 대한 방위 공약 보장에 필요한 군사적 역량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미한일 3국 군사협력 확대를 모색해왔는데 이번 회의에선 이런 노력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14일 VOA와 화상통화에서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번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최우선 의제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will be top of the list. I don't think there would be any surprise.
와일더 전 보좌관은 미한일 3국은 북한 위협을 억제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특히 기술적, 정치적 억지력을 거론했습니다. 미한일은 이번 회의에서 3국 합동 군사 훈련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북 억지력 향상을 위해 3국이 군사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는 약속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이미 천명됐습니다. 특히 북한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와 평가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키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3국이 레이더, 위성, 무기체계 융합을 통한 미사일 요격 훈련 실시 방안 등을 이번 회의에서 합의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헤이노 클링크 전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큰 위협 중 하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라며 지난 몇 년 동안 북한 정권은 전례 없이 많은 미사일 실험을 실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런 미사일들은 한국과 일본, 또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등을 위협하는 만큼 3국이 이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크 전 부차관보는 미국, 한국, 일본의 군대는 거의 동일한 장비를 운용하고 있다면서도 이 같은 미사일 요격 훈련은 기술적 관점에서도 이득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렇게 할 경우 탐지뿐 아니라 추적 및 교전 측면에서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클링크 전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3국 정부가 미사일 방어, 정보 공유를 비롯해 경제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북한은 물론 중국의 침략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If the three countries, the three governments can cooperate in any host of areas, whether it's again missile defense.
아울러 클링크 전 부차관보는 중국의 정책과 행동이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다면서 중국 문제도 중요한 의제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클링크 전 부차관보는 중국이 러시아 합동훈련을 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등을 침범한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그들의 주장과 달리 여전히 북한 정권의 유일한 후원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의 결과에서 대중국 견제 메시지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지도 관심사입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최근 VOA에 미국은 북한은 물론 중국을 겨냥한 안보협력 강화를 바라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전적으로 지지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3국 단독 정상회의 정례와 3국 해군 공군 훈련 확대, 미사일 방어 정보와 첩보 공유 강화 등 미국의 제안에 분명히 동의할 것이라면서도 표면적인 초점이 북한 위협에 맞춰져 있을 때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이번 회담에선 3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 간 한라인 개설과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최근 램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를 인용해 3국 회담을 정례화해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공동 성명에 이를 명기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각국의 정치 상황이 달라져도 3국 협력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출신인 토머스 싱킨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미한일 모두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3국 협력을 덜 중요시하는 지도자가 어디서든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possible that there will be a successor in any of these capitals that could have less affinity.
따라서 3국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3국 모두의 국익이라는 인식 아래 이런 과정을 최대한 제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싱킨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중 처음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사실이 역사적 중요성을 더한다며 이번 회담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 등과 같은 역사적 문서가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14일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3국 관계를 규율하는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는 앞서 일본 지지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번 회의에선 포괄적인 것과 일반 공동성명 두 개의 문서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한일 정상은 18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회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고 대부분 지역에 오전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3도, 최고는 25도에서 3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평양은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 23도, 최고는 31도. 남포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최저 23도, 최고 31도. 신우주 구름 많고 최저 23도, 최고 31도. 강계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는 32도입니다. 해주 흐리고 한때 소나기 내리고 최저 23도, 최고 30도가 되겠습니다. 개성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 23도, 최고 31도. 사리원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최저 22도, 최고 31도. 함흥 구름 많고 최저 21도, 최고 31도. 신포 오전에 구름 끼다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22도, 최고 28도. 천진 그리고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는 26도. 해산 오전 흐리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19도, 최고는 30도. 원산은 흐리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는 29도입니다. 평강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19도, 최고는 30도. 청진 흐리고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는 29도. 선봉 흐리고 오후 한때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는 29도. 삼지연 흐리고 한때 소나기 내리고 최저 14도, 최고는 25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1 내지 2m로 일고 먼바다는 오전에 1.5 내지 3m, 오후에는 1 내지 2m로 약간 낮아지겠습니다. 서해는 앞바다에서 오전에 구름 많고 나머지 전체 해상은 맑겠습니다. 물결 전 해상 0.5m로 일겠습니다. 오늘 날씨 살펴봤습니다. 잠시 뒤에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타이완의 라이칭더 부총통은 15일 파라과이를 방문 길에 미국을 경유한 것에 대해 중국이 군사 조치를 한다면 선거 개입 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 부총통은 이날 파라과이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미국 경유는 일상적인 일이라며 중국이 이를 타이완을 위협하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은 내년에 실시되는 총선을 앞두고 중국이 부총통의 미국 경유를 문제 삼아 군사활동을 확대하면서 타이완 유권자들을 위협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이 부총통은 산티아고 페냐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에 축하 사절로 참석하기 위해 파라과이를 방문하는 길에 뉴욕을 경유했으며 16일 귀국길에는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미국 경유에서 미국 관리와의 회동 일정은 잡혀있지 않다고 라이 부총통이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타이완 관리들이 어떤 형태로든 미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히며 분리주의자인 라이 부총통은 문제아라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가 흑해 공물 협정에서 탈퇴하고 흑해 봉쇄에 나선 이후 처음으로 민간 선박이 흑해의 우크라이나 항구에서 출항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16일 오전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항에서 컨테이너 선박이 인도주의 통로를 이용해 흑해에서 출항했다며 이 통로는 러시아가 봉쇄한 우크라이나 항만을 오가는 상선의 새로운 임시 통로라고 밝혔습니다. 올렉산드로 쿠브라코우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이날 사후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첫 번째 선박이 오데사항을 오가는 상선을 위한 임시 통로를 이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박은 홍콩 선적의 조셉 슐테호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하루 전인 지난해 2월 23일부터 오데사항에 정박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쿠브라코우 부총리는 이 통로가 러시아 침공 당시 우크라이나 항구에 있던 선박들을 대피시키는 데 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한반도 긴장 구조의 책임을 미국 측에 돌렸습니다. 러시아 외무부가 15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안보회의 연설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을 비판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상황을 예로 들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의 정책이 아태 지역에서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다며 한반도의 긴장 고조와 일본과 한국을 강경하고 부정적이며 공격적인 접근법에 동조하도록 하려는 미국의 시도를 지적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미국은 북한과의 동등한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과 관련한 동등한 대화를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서 15일 군벌 간 무력 충돌로 27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다고 현지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양측의 이날 충돌은 올해 들어 가장 치열한 교전으로 당국은 사망자와 부상자와 전투원 외에 민간인도 포함되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충돌은 트리폴리 미티카 공항을 장악한 주요 군벌 세력인 특수 억제군이 444여단의 마흐무드 함자 여단장을 구금하자 444 여단 대원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교전은 특수 억제군이 함자 여단장을 석방한 뒤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리비아의 임시통합정부를 지지하는 특수 억제군과 444 여단은 현지 가장 강력한 군벌 세력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중국의 승인을 얻지 못해 이스라엘 반도체 제조업체 타워 반도체 회사 인수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인텔은 16일 인수 합병 계약에 필요한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을 수 없어 이번 인수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텔의 파워 반도체 인수는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여러 규제 당국의 승인이 필요했으나 중국은 거래 마감일인 전날 15일까지 거래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6월 인텔은 54억 달러의 타워 반도체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다뉴브 항구에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우크라이나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올렉 카페르 오데사 주지사는 16일 텔레그램을 통해 15일 밤 러시아에 두 차례 걸친 드론 공격으로 다뉴브 항에 있는 곡물 저장고와 창고가 손상됐다고 말했습니다. 카페르 주지사는 러시아 테러리스트들이 공격용 드론으로